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 이제 21장 12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을 모시겠고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2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14절로부터 21절까지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또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14절로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함에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족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대성 통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러한 내용을 거쳐서 오늘날 아랍인들로서 사막을 차지하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로 23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달리 말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32절로 33절을 볼까요?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 34절 말씀이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번 구절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언제나 나그네와 순례자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을 지나서 22장으로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 이번 장에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존재하는 또 하나의 대단히 높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면서 영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이것을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장이지 않아요? 그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드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순간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황급히 아브라함을 제지하십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행동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최종 시험이었던 거죠. 만일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열 개 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창세기 22장은 아마 누구든지 반드시 포함시키는 장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이 창세기 22장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최초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점을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낳은 자식으로서는 아무도 죄 용서를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몰래종교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무진장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희생제물로 삼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 성경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성경 정말 전체 흐르는 하나의 구속사의 모델로서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되고, 이 창세기 22장이 시편 22장, 이사야 53장과 짝을 이루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이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하게 성경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제가 숨을 죽이고 제일 처음 목격한 장이어서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순간에서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유일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참으로 흥미롭게도 야고보는 이 사건을 아주 각별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음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반면에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4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보면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2장과 로마서 4장이요. 누가 옳은 것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야고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옳은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 두 사람은 같은 것 곧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믿는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삶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이 길을 나서게 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게 창세기에서 또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웃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제 아무리 완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은 정말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어느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창세기 22장에서와 같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거든요. 정말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다 이삭을 올려놓고 죽였을까요? 물론 죽이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기꺼이 자식을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야고보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언급하여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열 꽃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은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을 들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이고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으로 유혹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자신이 가진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아주 낯선 일을 시키십니다. 자, 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장이 끝나면 바로 사라가 127세를 향유하고 죽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23장 1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22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이삭이 어린 꼬마가 아니란 사실을 유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라가 90세 이삭을 낳았고 127세에 죽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3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 세월이 흘렀다고 보았을 때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적어도 매기 목사님의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소개한다면 서른에서 33살 그 정도의 건강한 성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지극한 마음과 또한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신 말씀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향한 마음이었고요. 라고 보면 이삭은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수세기 후에 모리아 땅에 성전이 건립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희생을 당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와 성전과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곳은 같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오늘날 골고다와 성전 사이에 도로는 끊겨져 있고 그 능선은 막혀 있지만 원래는 한 능선이었단 말이죠. 그곳 전체를 우리는 모리아산이라 불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주께서 모리아 능선 어딘가에서 죽으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은 그러므로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산 모리아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뭐가 연결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흔히 드리던 제사법이거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비롯되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번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해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시대 이전부터 드려졌단 말이죠. 이 번제는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솔직히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간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만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삭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물었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우리가 있겠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잘못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방 민족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들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째서 아브라함, 당신께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럴 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50년 이상 함께 동행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치고 잘못된 것 또한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도 비록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설혹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세를 갖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보십시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면서 번지에 쓸 나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까이 가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삭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노상에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삭을 바칠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3일째 되는 날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내 손 안에서 즐기는 성지순례의 현장 두라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